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오늘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 NNL 침범에 한국군이 퇴거 조치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 백령도 서북방 NNL 이남으로 진입해 남하하는 선박 한 척을 발견하고 추적 감시를 했다며, 나 12시 30분 소총도 남방해상에서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등을 통해 이 선박을 서쪽 해상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상선은 기상불량과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자력으로 서해 원해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 조직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수 농객인 빌 오라일리 씨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석 달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작업이 절차를 거쳐야 쉽지는 않겠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알면서 이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이 단체 조직으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왔다가 잡히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와 연관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 연방재무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양국 고위급 회담을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알려진 문건은 중국 지도부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포함해 신장의 이슬람교도들을 무자비하게 감금하고 조직적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매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2017년에 들어선 직업훈련소가 소수민족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제 구금시설이라는 증거가 담긴 중국 정부의 내부 문건을 최근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풀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16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용의자들에게 오늘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방글라데시 특별 반테러법정은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7명에게 테러 모의와 폭탄 제조, 살인 등 혐의로 이날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명의 혐의는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식당에서 이슬람 반군 5명이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12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반군 전원과 손님 20명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법당국은 테러 현장에서 숨진 반군 5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테러에 연관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8명은 검거 과정에서 사살됐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천 명이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해 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시아에서는 이날 시위대 약 2천 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 초상과 이스라엘, 미국 국기 등을 불태웠습니다. 시위대는 라말라와 헤브론, 베들레헴에 위치한 이스라엘군 검문소에 돌을 던졌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이 최루탄을 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협상이 마지막 진통 중이라면서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1단계 무역 합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나라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 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계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시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었으며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1억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으나 함경도 북부와 함경남도 동해안은 한때 구름 많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계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 계획안을 마련해 주변국들의 이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5일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지난 19일 러시아 국영 매체인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개정했다며 영내 관련국들에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그러면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 때 계획안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핵 문제 등의 해결을 진전시키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나흘간 머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후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을 전달받았는지,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묻는 VOA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러시아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쌍중단은 북한은 핵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군사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북핵 6자회담에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 회담에 대해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큰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y are concerned that frankly there's no progress. And so I think we can see.
힐 전 차관보는 아마도 미국이 계획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h, I don't think the U.S. will take this very seriously. Very skeptical that Russia could really make any progress.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는 2017년에도 있었다며 비핵화 논의에서 다자 협상의 잠재적 가능성을 본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hen I think that this proposal really reflects some prior work that they had done in 2017. And maybe it shows that they,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계획안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may well welcome a more active Russian and Chinese position. I mean, the U.S. has already put its own.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이미 스톡홀름에서 두 나라의 계획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러시아 외무차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전화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6일 밝혔습니다. 전화 통화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양측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의 조율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두 관리의 통화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9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5박 6일간 북러 전략 대화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러시아 외교를 펼친 직후 이뤄진 겁니다. 이렇듯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건 물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고위급 교류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러시아를 방문한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러가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안을 마련했으며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위청 부부장은 중러 양국이 항상 한반도의 정치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핵화 일정을 포함한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주재 대사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 교수는 VOA에 러시아 주도로 접근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의 방러 역시 그와 관련해 타진해보는 과정 중 하나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종래는 이제 중국이 얘기한 쌍잠정, 쌍괴 병행 그 안을 가지고 중러가 서로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의 단계적 접근안이 가미가 돼가지고 중러가 공동의 접근 방안을 낸 바가 있었죠. 그 후에 러시아가 지금 다른 어떤 안을 움직인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과도 서로 부합하면서 러시아가 주장하던 뭐 단계적인 접근이라든가 동시적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미된 것일 것 같은데
익명을 요구한 전직 중국 주재 외교관은 북한이 원하는 건 경제 제재 해제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도 제재 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재 푸는 거 아니에요. 제재 푸는 거를 중국이 어떻게 할 거며 러시아랑 둘이 힘을 합친다고 해서 그렇게 풀어지냐고. 중국이 러시아랑 뭐 힘을 합쳐서 한다는 거는 그냥 미중 무역 전쟁에서 자꾸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그거 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백약이 무효예요. 어떻게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교나 경제 쪽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대미 협상의 지렛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딱히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대한 확보해보려는 그런 노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러시아가 뭘 보장해 줄 수 있고 중국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해제, 그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정권 뭐 안보 보장 이런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다 미국이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 북한 양강도 청년동맹 제1비서를 지낸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외 환경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관계없이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환경이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북한이 큰 지렛대라는 겁니다.
이미 김일성 정권 때부터 북한은 체제 존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게 중국과 러시아 관계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보다 이제 밀착을 하는 부분이 현재 전략적 환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책임 연구위원은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고위급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며 북중러 밀착을 통한 전략적 외교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문제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전쟁 시 최대 1억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업적과 주요 사건들을 취재해 전기 형식으로 엮은 새 책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가 26일 출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스는 총 440쪽 분량의 이 책에서 약 50쪽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서술하고 책의 맨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북한 문제를 다뤘지만 성과가 없었고 전략적으로 방치된 사이 북핵 위기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더 오래 자리에 머물렀다면 북한과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며 북한과 맞닿은 한국에서 최소 3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가장 큰 도전과제로 여기게 된 이유가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미 본토 타격 가능성에만 집중해 이것이 일본, 호주 등 주변국을 넘어 영내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정은 위원장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고 미국을 위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 책상의 핵단추는 더 크고 실제 작동한다고 응수한 것은 북한이 자신의 진위를 깨닫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파악을 마쳤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급반전하게 된 데 대해 어느 시점에 우리 둘 다 핵협상이 결실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김정은과 나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책에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새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인 웨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친서를 보면 김 위원장의 친선 의지를 알 수 있지만 그의 선치는 유일한 안보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새 아버지 같은 존재로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혹독한 제재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가를 치르고 있고 미국의 인질들과 한국전쟁 참전 미군들의 유해가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도 훈련 취소는 수백만 달러를 절감시켰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며 미국이 취한 조치 가운데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책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도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을 의제로 다루려 했던 일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 북한을 비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인질 관련 언급을 했을 때 김 위원장은 인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으며 제발 그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최근 동중국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정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대 선박은 선박명을 가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26일 공개한 사진에는 나란히 붙어있는 두 척 선박 사이로 연결된 긴 선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좌측 선박은 북한 유조선 무봉 1호, 우측은 선적 불명 선박으로 명기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 10일 낮 1시 20분경 촬영한 무봉 1호의 단독 사진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무봉 1호가 선적 불명의 선박과 접선한 장면은 일본 해상자위대 제14 호위대 소속 호위함인 센다이호가 확인했습니다. 방위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선박이 지난 13일 새벽 무렵 중국 상하이 동쪽으로 28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박이 접선한 채 긴 호스를 연결해 모종의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종합적 판단 결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실시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적 불명의 선박은 선박명을 기재하는 후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가린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례를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통보하고 관계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사례 총 21건 중 일본 정부가 공표한 건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14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후 가장 엄중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대북 압력을 최대한 높여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확산 방지 전문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새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불법 금융, 무역 규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확산 방지 전문가 에런 아놀드 씨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새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놀드 씨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1월 18일 전문가 패널 활동을 시작했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며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아놀드 씨를 금융과 경제 담당 전문가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미국 출신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씨는 VOA에 금융과 경제 담당 전문가로서 나의 역할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전문가 패널이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분야를 맡는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불법 금융, 무역 규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9년간 제재 회피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대한 수사와 작전에 관여했던 아놀드 씨는 최근까지 미 하버드대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무역 규제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금융망을 활용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지 북한이 제재망을 회피하는데 중국 은행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놀드 씨는 올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금융조직들은 대개 해외에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 these sort of intermediary networks, they can continue banking operations to, you know, facilitate trade and commerce with the Western world. But in doing so, it sort of provides a layer of.
예를 들어 중국 전역의 광범위한 조직망을 통해 은행 업무를 계속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과 상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이셸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여교의 비밀 지역도 적극 활용해 기존 제재망에서 구멍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놀드 씨는 이에 대응해 미국도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스와 같이 치외법권적인 조치를 적극 활용해 제재 위반에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세력이 외국 관할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 검사가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씨는 다만 미국이 치외법권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중국 등 관련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출신 각 한 명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한 명씩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4월 앨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전문가 패널 조정관에 취임했고 같은 달 러시아 외교관 출신 게오르기 톨로라야 씨가 수출 세관 통제 전문가로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의 미사일 전문가 올라프 앙드리오, 중국의 대량 살상 무기 전문가 리샹펑, 일본의 핵 전문가 다케우치 마이코, 싱가포르 해상교통 전문가 이본 유, 한국의 비약산과 조달무역 전문가 윤종권 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 위원은 최대 5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대인질의 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대인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노르웨이 민간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사이 대인지뢰를 사용한 전 세계 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노르웨이의 민간단체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인지뢰 제거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확한 지뢰 매설 실태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전 세계 지뢰 매설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지난 2006년 자국 영토에 지뢰가 매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인지뢰를 사용한 나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비무장지대 판문점 인근에서 북한의 지뢰에 한국군 병사 2명이 크게 다친 사례와 이듬해 8월 유엔군 사령부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서 지뢰 여러 발을 포착한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지뢰지대 표시 지도가 있지만 폭우나 홍수 등으로 지뢰가 떠내려오거나 유실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남북한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지뢰 철거 작업에 착수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 매설된 지뢰 636개를 제거한 데 주목하면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시작된 지뢰 철거 작업이 추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고 소개한 겁니다. 북한은 앞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막한 대인지뢰 금지협약 4차 평가회의를 앞두고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대인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나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 시리아, 미얀마와 함께 북한의 새로운 대인지뢰 사용 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지뢰 관련 담당 부서나 정책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3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협약 관련 회의에 참가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인지뢰의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는 이 협약은 지난 1997년 체결됐으며 1999년 40개 나라가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과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남침 억제 효과를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지뢰 금지운동 ICBL은 한국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지뢰 200여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뢰 매설 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지뢰는 DMZ뿐 아니라 군사 분계선과 민간인 통제선 일대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적어도 2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국제적인 테러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호주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국제적인 테러리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호주의 민간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밝혔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2019 세계 테러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테러리즘 지수를 0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테러리즘 지수는 17만 개의 테러 사건들을 기록한 전 세계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최악의 테러 위협 상황을 10점, 위협이 없는 상황을 0점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은 공동 138위로 싱가포르, 크로아티아, 몽골, 포르투갈 등 25개 나라들과 함께 국제적인 테러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테러리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었고 이라크, 나이지리아, 시리아, 파키스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내전과 탈레반과의 전쟁 등으로 테러로 인한 사망이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전반적인 테러리즘 지수는 하락했다며 이는 98개 나라에서 테러리즘 사고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는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역량 강화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국립보건원 장비 약 7만 개가 감염되고 20만 대의 컴퓨터가 마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너크라이 배후에 있는 라자루스 그룹은 지능형 지속 위협으로 분류돼 있고 북한과 이란 등 15개의 비슷한 구조를 갖는 조직들이 이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는 호주에 본부를 둔 국제비영리기구로 전 세계 정부 간 기구들과 협력해 매년 테러지수 보고서 외에 평화지수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로 거론되는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 2천 명 조항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임위의 한 보좌관은 26일 BOA에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 2만 8,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 보좌관은 상하원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관련 조항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하원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최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 2천 명 조항과 관련해 이 보좌관은 2020 회계연도 시작 이후 효력이 없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항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지만 지난 9월 30일로 2019 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상하원은 현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만약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확실한 장치는 부재합니다. 그러나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상하원 법안은 모두 이런 예산 사용을 위해 국방장관은 해당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하원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상원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 살상 무기로 미 국가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이런 외교적 노력에서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까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국경 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관한 상하원 조정이 장기간 난항을 겪자 의회는 지난 21일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한편 상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회기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고 게다가 의회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돼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로널드 레건 대통령 재단과 기관이 실시한 국가방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미국이 해외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장 우려되는 단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10명 중 9명이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미국인들이 평화를 지키고 해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외교와 협상을 주도했던 전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두 나라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오랜 동맹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미한 관계가 다소 경색됐고 약간의 빗셀 틈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두 나라의 국내 정치 환경에 이유를 돌렸습니다.
I think one of the dynamics that you see at play right now is you have very different political persuasions in both the White House and the Blue House.
미국과 한국 정부 내 매우 다른 정치적 신조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로 미한 간 견해차를 넓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동맹관계에서 흔한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결국엔 타결될 것이라며 미한 관계의 문제점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 근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낙관론입니다.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under a little bit of strain and there's a lot going on right now in the relationship. Of course, we've got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negotiations going on.
전직 관리들은 상대방 정부에 대한 불만은 가급적 삼가면서 전통적 동맹에 대한 미 행정부의 달라진 인식과 접근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한 관계 현 주소를 손튼 전 대행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팀 전체의 외교력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한국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ever had such a weak diplomatic team as it does in the State Department.
아울러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일 간 우호 관계는 당사국들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 또한 필요하다며 여기에서도 미국의 충분한 외교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U.S. needs a goo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how they achieve that good relation is kind of up to them. But I think the U.S. needs to be actively promoting a stronger relationship.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한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 대사는 미한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로크 전 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benefit by having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It's obviously cheaper than with any type of contribu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certainly is cheaper than positioning those troops on U.S. soil.
그러면서 양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협상에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수많은 질풍노도를 동반한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SMA negotiations is more problematic in my view, just because this is a negotiation. You know, our current administration likes the theatrics surrounding negotiations, and so you're going to see a lot of Sturm und Drang around this.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이전에도 매우 주목받는 협상을 했었고, 한국은 냉정한 협상가로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 대표가 중간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힐 전 차관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부 분담금 400% 인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면서 마치 더 많은 문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처럼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and I do not agree with what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on this effort to increase SMA 400%.
특히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매우 위중한 시점인 만큼 원만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한 관계와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중국의 영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은 중국을 미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 관계에서 지나치게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 중국에 치우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중 두 나라가 밀착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관계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중국은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중 간 우호 관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relationship with China has not gone very well under President Moon. His visit to China did not go well, and China has still not buried the fat issue.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두 나라 모두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어 미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중 국방장관이 지난주 태국에서 만나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는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옵션들을 모색한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기와 맞물리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기 바란다며 중국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I don't think Beijing is a country that can be counted on to improve the situation. Frankly, I think ever since
특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과잉 대응한 이후 그들이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계속 우려해왔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겠다며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짜증이 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지라도 동맹의 긍정적인 혜택과 유지 필요성은 널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적인 재난정보센터인 미국 태평양재해센터가 UN과 협력해 북한 특정 지역의 잠재적 홍수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 산하 태평양재해센터는 재난관리와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전 세계 첨단과학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적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해양대기청, 지질조사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 세계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조기 경보, 예상 피해, 방지 전략 등을 온라인과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유엔과 각국 정부, 비정부 기구 등 전 세계 수백 곳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재해센터는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협력해 재난 대비 계획과 대응을 돕는 AIM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 가상 연습을 했습니다. 이 기구의 에린 휴이 국제운영담당 국장은 BOA에 북한 내 잠재적 홍수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비와 대응 계획을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identified a potential flood scenario that we've seen previously and for an exercise.
평안남북도 경계선인 태룡강과 청천강 하류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피해 예상 지역의 인구를 63만 7천 명으로 추산하고 이를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 성인 인구 비율, 도시와 지방 인구 비율로 나눴다는 겁니다. 휴이 국장은 자연재해 취약계층의 규모를 자세히 알아야 식량과 물, 쓰레기 처리 컨테이너, 대피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유엔기구들이 빠르고 적절하게 인도주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sed on that, we actually derive the breakdown of potential needs. That includes, you know, how many meals would they need, how much water.
정부와 지방의 재난 대응 책임자들은 피해 지역의 재난 경험과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무슨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고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AIM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휴이 국장은 이 기구가 제공하는 기본 정보들은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손쉽게 휴대폰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 전 세계 170만 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연재해에 대해선 정부와 지역 당국의 자료 제공 등 협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 기구에 아직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도 한국은 강력한 파트너십과 요청으로 PDC의 정보 분석 자료를 공유했지만 북한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By request of the emergency management communities in Korea. So we actually have an approach.
북한 당국이 PDC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보는지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북한 당국과 PDC 자료를 공유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오랜 관행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대응 가능한 자연재해에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VOA에 북한 당국은 자료 제공은 물론 조기 경보나 재난 위험 관리 체계가 많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not had a lot of early warning system,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You know, a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is a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의 원활한 재난 대응 공조 체계도 작동하지 않아 자연재해가 닥치면 도, 시, 군이 마치 작은 섬처럼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미국이나 한국 등 많은 나라는 태풍이 오면 위성 등 다양한 조기 경보와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빠른 대피와 이동, 대응 계획을 세우지만 북한은 이동의 자유마저 없어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ABC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재해센터의 휴이 국장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경보 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 때문에 최첨단 장비와 기술은 물론 국제 협력과 자료 공유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빠르고 쉽게 재난에 대응토록 정부가 자료와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바즈 소장도 북한 당국이 내부 자료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나 태평양재해센터 등과 협력해 조기 경보와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전 세계 북한 자산을 찾아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는 오토 원비어 부모의 발언을 계기로 북한의 해외 자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북한의 해외 자산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 법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우선적으로 독일의 호스텔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폴란드 내 북한 자산을 지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독일의 호스텔은 물론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내에 운영 중인 임대업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현지 북한 대사관 관할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 주소로 등록돼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합작회사와 파키스탄 외교공관도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파키스탄 공관의 경우 북한이 불법 주류를 취급하는 데 사용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입니다.
The potential for their embassies to be running businesses.
북한의 해외 공관들은 운영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이 공관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해외 자산은 북한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으로 중갑하거나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이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원비어 씨 부부가 거론한 스위스 은행 계좌와 집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내 은행 계좌와 집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원비어 씨 부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평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북한이 북한인이 아닌 현지인의 이름을 불법 차명해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설사 북한의 자산이 발견된다고 해도 압류 대상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원비아 씨 부부가 중대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 법정에서 외국 정부에 불리하게 나온 판정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여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다른 나라의 협력을 얻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언제나 돈 세탁이 가능한 스위스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 자산을 숨겨두고 있고 북한에 돈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의 협력을 얻어내는 게 과제입니다. 애셔 전 선임 자문관은 북한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노동당 39호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다며 유엔 등 차원에서 원비어 씨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사형을 집행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사나 전세계 사형 코넬센터는 올해도 북한에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국제사형집행모니터 2019에서 올 들어 11월 20일 현재 북한에서 적어도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 2명이 포함됐다며 이들은 올해 3월 함경북도 청진에서 미신 행위를 한 혐의로 공개 재판을 받고 총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2월 함경남도 함흥에서 마약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한 명이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넬센터는 이들 2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공개 재판을 받고 처형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 기준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1월 함경북도 전거리 교화소에서 남성 한 명이 동료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사형이 비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추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시된 숫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만 언론 보도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사형선고와 집행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사형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불공정한 재판과 이에 따른 사형이 계속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정보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ou recommend the DPRK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and put an immediate halt.
뉴질랜드는 지난 5월 실시된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공개 처형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12개 나라도 사형 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라고 북한에 권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사형에 대한 엄격한 조건과 안전 보장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대한 일시 중단을 즉각 선포 실시하고 추후 사형제 규정과 집행을 지체 없이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넬센터는 올해 북한 등 적어도 14개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이란이 적어도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중국에서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 기밀이고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며 중국의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나머지 전 세계 수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올해 미국에서는 2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고 한국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95년 11월 27일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 번 모든 재산을 스웨덴의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하며 이를 인류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유언장에 서명을 합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 강력한 산업용 폭탄인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나마이트 외에도 특허를 355개나 낼 정도로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바로는 1888년에 노벨의 형이 사망했을 때 프랑스의 신문들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노벨은 오명을 벗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상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벨은 1895년 11월 27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그 다음 해인 1896년 숨을 거두게 됩니다. 노벨이 죽기 1년 전인 1895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서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11월 27일 네 번의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오닐이 65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오닐은 유랑극단의 배우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호텔방과 열차, 연극 무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06년 오닐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합니다. 이후 6년 동안 남미와 뉴욕을 떠돌며 선원 노릇을 하거나 방랑자 생활을 하던 오닐은 1911년 자살을 기도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 후 결핵에 걸려 요양소에 입원하게 된 오닐은 그때 스웨덴의 극작가인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작품을 읽고 연극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극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퇴원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습작 활동을 한 후 뉴욕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일대학교 문학 명예박사를 수여받았으며 1936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된 지평선 너머는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유진 오닐의 딸은 찰리 채플린의 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유진 오닐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찰리 채플린과 결혼해버린 딸의 실망에 절연하고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극작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유진 오닐. 유진 오닐은 그의 작품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과 같이 정신적인 파산 상태에서 1953년 11월 27일 65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